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3장, 4장, 4장까지는 아직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살펴드리고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준비되는 때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제 23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 불과 그냥 50장에서 1장으로 넘어가는데 세월은 벌써 한 3,400년이 흘러간 후라고 그랬죠.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 야곱의 말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곳에 이제 300년이 흐르도록 그냥 이집트의 그 편리함에 빠져서 사명을 잃고 잊고 살다가 그 이집트의 이제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아예 민족 자체가 아주 그냥 저 뿌리가 없어질 만큼, 그러니까 민족이 말살될 정도의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을 분명히 부르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사명의 땅은 이곳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 300년 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어떤 그 주적인, 그러니까 갑의 역할 속에서 살던 그런 삶들에 대한 어떤 그림이었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당장 이곳, 이 고통부터 좀 모면하고 보자라는 free from에 대한 것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거의 지난 300년 동안 자기들이 그 주도했던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 속에서 그래도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제 불편함과 어떤 편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언약과 약속을 그 믿음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세의 부모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모세를 낳아서 3개월 정도 기르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요, 우리가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 부모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의 끝이 결국 내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고 약한 자고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인정하시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나일강 그 갈대밭 숲에 이 모세를, 그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모세를 내다 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집트의 공주였던 이 하첩수트라는 이 분이, 이 여자가 모세를 발견하고 이제 양자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전멸과 키우는 유모가 되면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3세 정도가 됐다고 그랬죠. 보통 젖을 뗄 때쯤 데려오라고 그랬으니까 한 3세경에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의 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의 양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삶을 보니까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더 민족을 향한 애정과 그런 관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세쯤 됐을 때 동족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 어렵게 하는 이집트인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숨기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히려 이집트가 그것을 알고 모세를 잡으려 한 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모세가 그러지 말고 민족끼리 왜 이렇게 우리가 짓밟고 서로 싸우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고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이제 이집트 왕궁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돕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2장을 통해서 살펴본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이, 지금 성경이 지금 이 시간들이 막 어떤 때는 막 뭐 1000년, 뭐 400년, 뭐 몇십 년이 막 훅훅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을 잘 어느 정도는 연대기적으로 잘 추적할 수 있어야 그래야 바른 묵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집트, 아까 말했던 18왕조의 시작이었던 아흐모세라는 사람의 핍박부터 시작을 하면 모세가 지금 태어나서 40세의 문종을 위해 노력하다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간 게 벌써 40년이 흐른 거거든요. 80, 모세만 따져도 8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 핍박의 시기만 따져도 한 138년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는 동안 그럼 왜 하나님은 어쨌든 모세를 통해 구하실 것이긴 하면서 왜 속히 그 백성들을 구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 400년, 430년 이 생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세기를 통해 이렇게 좀 잘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을 잘 살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럴듯한 설명을 가지고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를 잘 풀어간다고 해도 결국 결론은 운명론인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했고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케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움직인다. 그게 운명론 아닙니까? 그건 지금 왜 그렇게 생각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살피지 않았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갈 때 가장 먼저 이 본문과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분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이런 걸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살필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에서는 모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어야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2300년의 역사를 통해 살폈듯이 출애굽의 시간도 이렇게 길게 마치 신구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처럼 이렇게 400년의 시간이 흘러갔던 것은 바로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고 준비될 때까지 그냥 있느냐?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셨고 아주 성실하게 그들의 일생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도와주시면서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돼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만 잡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 창세기 모습이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 3장은 호렙산 근처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호렙산, 보통 시내산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위치는 전통적으로 보면 홍해가 이렇게 그 이 지중해에서 들어오다가 왼쪽으로 가면은 그게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아카바만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시내산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고증을 거쳐서 살펴볼 때 오히려 그 이 수에즈만 쪽이 아니라 반대쪽 아카바만 건너편 시리아 쪽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오히려 더 이 성경이 말해주는 이 산과 흡사한 것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그 시내산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야 여기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군중으로 집단생활을 40년에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발견된 그곳에서 추정되는 여기 시내산, 이 호렙산은 충분히 그런 장소가 되고 성경이 말했던 그런 흔적들, 그런 충분한 그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다수의 유적들까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출애굽하는 여정을 우리가 어차피 살펴야 되니까 그때 더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모세가 이집트의 궁정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도 벌써 40년이 지났으니까 모세가 80세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찾아와 달라고. 그는 아주 잊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제는 이집트 일들을 다 잊고 40년 동안 목자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뭐 구원을 받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뭐 간증이 있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작업해 주셨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앞을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 인생의 뒤를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을 수 없었구나라는 걸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실하게 지금 설득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벌써 시간으로 따지면 400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도 그 조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거든요. 여기서 뭐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단지 공포심을 느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그 살아계심 앞에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경외심,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보면 우리가 싹 이렇게 줄어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정말 웅장한 자연을 볼 때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이렇게 너무 하찮은 존재인가라는 걸 느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임재하심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소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물론 배워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알았고 교육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아는 거예요. 그러고도 믿었던 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겸손히 이제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너의 민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조상과 약속했던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아까 80세라고 그랬죠, 지금.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일을 하실 거면 출애굽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실 거면 모세가 좀 40세 때 젊은 나이에 좀 혈기 왕성하고 의욕이 가득 찼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40년이라는 더 긴 세월을 기다렸을까요? 저도 뭐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이게 요즘엔 더 많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뭐 40대만 해도 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에서 50으로 바뀌니까 확실히 아,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에게서 뭐 불과 10년, 20년 차이가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40년이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40이면 마지막 정말 그 어떤 인생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딱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고 나서 40년이 더 지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을까? 비록 이제 그 이유가 정확하게 왜 그랬다라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해오신 어떤 방법, 어떻게 일해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 사역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의 방법을 볼 때 모세 또한 40대의 나이에 뭔가 의욕을 품고 분을 품고 이집트인을 직접 죽이기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바로 야곱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듣고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위기를 맞아서 이 하란이라는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했습니다.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설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 하란에서 고생 끝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안 가고 세겜 땅으로 가는 바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바람에 딸이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이 민족을 다 이게 살인하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자꾸 시간이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복잡하게 꼬이는 역사가 결과적으로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방법으로 백성을 돕고자 할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까지 의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의욕이 넘쳐서 이집트인을 살해까지 하며 뭔가 이 민족의 어떤 부흥을 꿈꾸고자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족속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그는 그나마 왕궁에서 지냈던 그것까지 다 대놓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일이 됐죠.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런 이런 깊은 시름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야곱의 초창기, 모세의 초창기 시기처럼 열심으로 일을 할 때는 대부분 이게 많이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고 서로 이제 버거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때 하나님이 이때 딱 타이밍이 도와주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저렇게 딱 하면은 이게 완전하게 될 거라고 자기 시나리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분노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모세도 자기 동족을 그 열심으로 돕고자 했는데 그 동족들이 자기를 적대시하고 좀 하나님이 뭔가 힘을 써줬다면 이걸 계기로 뭔가를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뭐 동족들도 너무 싫고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싫고 크나큰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배반감과 답답함의 마음은 막 한없이 이제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다 포기한 상태와 같은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과 분노와 그 안타까움에 4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인의 그 이 양들을 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떤 거예요?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려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40대 혈기방자일 때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죠. 근데 이 모습이 나중에 이제 4장을 계속 읽어보면서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의도가 모세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처로 인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도 분명한 건 뭡니까? 사람의 힘이 빠져야 자신의 생각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역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다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서 민족의 고통을 보고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결국 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야곱과 같이 자기였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이 나이 30, 40쯤 돼서 지식과 이제 경험이 차고 교육도 마치고 이제 두려운 세상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이제 정상적이라면 잘 거쳐 올라갑니다.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맛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 그러려고 해도 교만한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위험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한무인이 되는 거죠. 내가 30대 초반에 뭐 40대에 뭐 뭘 아주 크게 이뤄보고 뭐 아주 큰 사업도 해보고 뭘 해보고 이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충고를 하고 뭘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어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의 우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바꾸고 하나님께 제안하고 뭐 제안하는 건 좋죠. 그러나 그게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대에 가장 강할 때가 아닌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한 인생을 더 살아서 그래서야 비로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이 그 상황으로든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동안 얼마가 흘러갔다고요? 40년이 흘러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100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위험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는 마음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대로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 모세의 경우는 40년이지만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지금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통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직접 일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를 하시거나 또는 심판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2300년의 창세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자꾸 딜레이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이 자유지를 가진 사람이 온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뜻만을 선포하고 외쳐야 되고 또 성도인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으로 내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다 세밀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섬세한 작전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오직 미래를 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얘기를 아주 잘 얘기해 주십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그때 너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아리에 가서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혹시나 맞아도 그건 가짜예요. 그런 게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미래를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다. 하지만 모세를 세울 때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이집트의 바로가 아주 완고하고 완악하게 고집부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용기를 가지고 모세가 갔다가도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갔는데 또다시 민족들에게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포기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바로가 아주 완고할 텐데 그것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하나님의 자기이신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너를 내가 무찌르러 왔다가 아니라 그 이방 우상에 빠져있는 이집트 모든 족속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그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바로가 아주 완고할 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쭉 찾아보면 14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지는 않지만 어떡한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꽁꽁 목 잡아서 막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분명히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오늘 제가 볼 때 제 묵상으로는요. 성경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바로 사람이 준비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올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아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조종하시는 것이라면, 또는 천사를 시켜서 다 할 수 있다면 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도 이렇게 바닥을 치는 역사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 사명의 길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목숨 걸고 전하고자 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도 400년 동안 모세의 부모라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 동안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세 암흑시대 우리가 많이 듣죠. 역사 속에서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역사는 자꾸 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 같은 인물, 이 인물이 준비한다니까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흘러갔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셨는데 그 세월이 400년이 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반짝 25년 동안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는 동안은 뭔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명의 땅에 들어가서 뭔가를 다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이끌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나니까 불과 지금 말한 25년, 10수년 만에 엉망이 됩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36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세대를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사무엘이 그 다음 세대를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 지방으로 파견이 됐는데, 거기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하다가 뭐 전국에 그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뭐 사사니 뭐 선지자니 이런 거 필요 없다, 공평하게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볼 때 왕의 자리에서 그 권좌에서 물러나신 거예요. 그래도 그전까지는 어쨌든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러 갔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인간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첫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더니 이 사람이 권력의 맛이 들고 나니까 아주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한 거예요? 사람이 준비돼도, 지금처럼 부름을 받고 나와도, 교회에 나와도, 예?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다가 사역 중간중간에 마음을 돌이키고 이 마음을 틀어버리면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 뿌리가 힘써 모였다고 하더라도 힘써 모이는 것까지 좋은데, 모였기 때문에 이제 주신 약속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래서 싣고 저래서 싣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진척이 되질 않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 선 사람이, 보내받은 사람이, 보내받은 성도와 교회가 자기 욕심에 빠져버리면 되던 사역도 안 되고 또다시 지연, 또 미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40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죠. 그 후에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전체적으로는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기의 그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를 건드려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죠 또.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또 왕을 또, 그 40년이 흐르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1,000명의 여자를 아내를 후궁으로 두고 여자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랬던 그 왕이 섰던 12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간 거예요. 딜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나중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 정신 차리도록 세웠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 이집트의 금송아지를 자기의 하나님이라 속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없어졌고 그럼 남유다 같은 나라는 그나마 조금 좀 이렇게 정통성이 있다 없다 말씀으로 붙들어 섰다 안 섰다 이러면서 좀 더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 잡혀가면서 가나안 정복 후 이 땅을 자기 지파마다 받았던 BC 1400년부터 따져보면 한 800년 정도가 또 훅 흘러간 거예요. 800년 정도가 흘러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릴 이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죠. 누가 일하십니까? 그 사이사이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후에 70년 만에 그 포로된 데서 다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2성전을 짓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분열왕국이 망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존재한 적이 있느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또다시 회복을 하고 바르게 서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무시하고 아니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게 뭡니까? 그게 말라기의 얘기예요. 말라기 선지자 때 백성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러면서 구약의 문이 닫히는 아니 하나님이 돕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 잡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 우리가 도와준 게 뭡니까? 이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또 침묵하며 흘러가는 겁니다. 이 400년 침묵기 끝에 다행히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준비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럼 잘 됐냐? 잘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겠죠.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그 사사시대에 결국 인간을 왕으로 세우더니 그러고 나서는 나라가 분열하고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너무 놀랍고 너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럽니까? 라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성육신하신 말씀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불과 33년 정도 만에 이 사명을 맡았던 이 거룩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족속이라고 부름받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도 그 사람이 변질되거나 보냄을 받은 이분을 우리가 다르게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하려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저지당할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자살하신 게 아니잖아요. 죽인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도 사실은 아까 말한 우리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그 짓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유혹해서 꼬임을 받으면 교회에서 스파이처럼 이렇게 써먹고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고 뭔가 말씀대로 끝까지 가려고 하면 협박하고 죽이고 하는 순교의 자리로 막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람을 준비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됐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AD 33년부터 정도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라고 우리가 봐도 그 이후에 한 31년 정도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꽤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 여파로 지금 이 유럽이나 이런 데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의 박해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죠. 64년부터 68년까지 3년 반 동안 그런 박해가 있으면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전파되려고 하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사탄이 또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연이어서 AD 90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그래서 이게 7년 대환란이 아닌가 싶을 만큼 이런 박해가 와서 그때 요한 계시록이 이때 적혀지는 거예요. 이때 그런 시기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자꾸 막히고 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AD 90년에 구약 성경이 정경화돼서 확정지어집니다. 물론 그전부터 이미 포로 시기 이후부터 이 성경이 어떤 윤곽을 잡고 있었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많은 혼란과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때 이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너희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확정 짓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막 꼬이고 꼬여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흐트러지고 저리 흐트러지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정확히 그 당신의 마음을 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시키면서 확정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해는 계속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AD 311년에까지 한 10차례에 걸쳐서 거의 뭐 한 25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 교회, 이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이 로마의 이 박해들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숨도 못 쉬고 지하 무덤 카타콤 안에 숨어서 복음을 전해간 거예요. 그래도 생명이 꺼지지 않고 그 말씀이 전해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런 중에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지하 감옥, 지하 그 무덤에 숨어 있다가 지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봤더니 그 숨었던 지역 뭐 여기마다 다 이렇게 뭔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와 이런 것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동안 변질되고 왜곡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뭐 알렉산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지역, 또는 이 터키 지역에 있던 뭐 안디옥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속에 있는 뭐 콘스탄티노플, 이런 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전부 학설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325년 비디니아주에 있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가 열리게 되죠. 그때 종교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부활절을 며칠로 지켜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신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런 문제로 온 교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 교회의 역사가 325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 이후 300년 정도 흘러갔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의 아들인지 이게 정확하게 서로 얘기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 정체를 갖고 싸운 겁니다. 다행히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됐고,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렇게 얘기했던 이 아타나시우스, 이쪽이 정통이 되면서 그나마 복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수많은 생각들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복잡하게 꼬여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켜가는 이 놀라운 산 역사를 아까 구약 39권을 정경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정경화됐다는 건 더 이상 여기에 보태고 뺄 게 없다, 이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완성됐다라는 거잖아요. 구약을 그렇게 주신 것처럼 AD 397년에 이 칼타고라는 곳에서 벌어졌던 회의에서 그 신약 27권이 거의 뭐 예수님 오신 후 300년 이상의 막 이 토론과 서로 다른 것들이 이게 모아져서 드디어 이제 27권만이 정경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당신의 의도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되지 않고 분명하게 확증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말하는 이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졌고, 그리고 이 66권의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얼마 안 가서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종교회의가 다시 열렸는데 그때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 마리아는 누구냐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동정녀로 택한받은 그런,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일 뿐인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 주제를 걸었냐면 그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크리스토코스냐? 데오토코스냐? 이런 걸 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뭔가 말씀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뭐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그 회에서 이른바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정통으로 잘못돼 버립니다. 그 당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인성의 어머니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단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서방 이 로마가 정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지금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마리아 종교로 전락을 하더니 AD 590년 역사를 보면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으로 나오는데 그때 정치적 상황으로 이 사람이 황제의 직위를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 이후로부터 뭐 연옥이라는 연옥 교리가 나오고 예배에서 라틴어만 뭐 사용을 하고 마리아와 죽은 성도에게 뭐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카톨릭의 거의 중요한 원칙들이 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그 시기로부터 교회가 천년 동안 썩어 빠져서 역사에 암흑기를 만들고 있죠. 그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AD 590년으로부터 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이런 종교개혁의 기치를 둘고 일어날 때까지 천년 동안 그래서 이 시대, 이 카톨릭, 이 시대는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또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라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다면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까?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세 로마 카톨릭이 써버릴 때 하나님이 어디가 계셨습니까? 마른 막대기든 젖은 막대기든 수 없는 막대기가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무 일도 못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나 주빙글리나 위클리프나 칼빈 같은 사람, 이런 개혁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니까 신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중세 천년 동안 사사기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황이 황제의 권세와 같이 최고의 왕처럼 온 세계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군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인권을 짓밟고 그런 시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 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세기 반 동안 힘쓰고 애쓰고 목숨 걸고 말씀대로 서고자 투쟁을 하는데 여전히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사고가 신중심 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 했던 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변화되질 않는 겁니다. 그 썩어서 부패한 것을 꾸준히 지켜보던 이른바 뭐 유럽의 소위 지성인들이 저 카톨릭이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다. 저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는 없다. 다 때려치우자. 그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보다 차라리 저런 하나님보다 아예 인간이 더 낫다. 인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한 게 바로 인문주의라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를 했죠.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을 너무도 짓밟고 왜곡시키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만 움켜쥐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해보자는 운동이 인문주의 운동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성직자들, 이 로마 카톨릭 그들 짓눌려버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운동이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 로마의 고전으로 돌아가서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른바 휴머니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을 때 그 아들들이 부패를 저질렀을 때 똑같은 얘기가 벌어졌죠. 야, 이렇게 할 거면 뭐 무슨 선지자, 무슨 사사가 필요하냐. 인간끼리 잘해보자. 그런 게 지금 여기서 똑같이 지금 반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럽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결국 반은 종교개혁으로 가고, 또 반은 이런 휴머니즘, 르네상스, 이런 인본주의로 가면서 유럽의 이제 그, 이 어떤 사고 구조가 점점 나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점점 힘을 얻어서, 르네상스 이후에 대부분 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인본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그래도, 르네상스 이전에는 세계의 가치관이 옳든 그르든, 아까도 사소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들이 잘 살았던, 어쨌든 하나님을 떠났던, 어쨌든 그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신 중심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르네상스, 그러니까 사사시대 끝에처럼 이 르네상스부터는 신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데올로기가 나오죠. 그 중심에 있던 소련이 결국 물질, 돈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회가 옵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신본주의 세상에서 어디로 갔어요? 인본주의 세상으로 왔는데 또 인본주의 세상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뭐 돈, 지금도 다 경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힘을 그토록 강조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지금 전부 돈, 경제 하면서 늘 복 준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복을 주는 하나님의 힘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 경제 원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건물을 엄청나게 돈 들여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면 돈이 모여진다는 거죠. 그러고도 뭔가가 빚으로 된 이 성전 때문에 당장 일주일에 갚아가야 되는 한 달의 돈들이 있으니까 늘 설교는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하면 그러면 그렇게 풍요된 이 멋진 교회 안에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살아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이 풍요로운 물질 만능의 세대는 전부 향락주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목숨을 건 선교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 여행을 갑니다. 자신들이 헌신되지 않은 일상의 삶을 그나마 위로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계신 건 느껴지고 뭔가 찝찝하니까 뭔가 그것을 좀 해결하고자 이렇게라도 내가 1년에 한 5시간이라도 좀 드리고 그러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지금 교회 현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이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고 눈물을 흘러 보이시는데 이런 일을 지금 제일 귀찮아하는 게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목사고 교인들인 거죠. 교회는 점점 종교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서 무당과 같이 양복 입은 무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제사 드려주고 다시 말해 예배 드려주고 먹고 싶다고 하는 지식적 만족을 채워주고 감정의 만족을 주는 그런 일에 너무도 바쁘고 분주한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헌신하고 삶이 헌신되어야 되는데 돈으로 때우고 봉사활동 몇 시간으로 다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런 교회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해서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 스타일을 찾아서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교회를 찾거나 그래도 없으면 요즘에 가난 성도라고 들어봤죠. 교회 안 나간다고 안 나가 그런 성도를 거꾸로 가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교회가 저렇게 부패했고 누가 이렇게 부패했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당성만을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인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해봅시다. 적당히 즐기고 그렇게 누리고 나면 그럼 만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 향락주의 다음에는 다 어디로 가냐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이 세계가 수많은 자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매스컴을 통해서 자살의 수많은 소식을 듣는 이 시대는 향락에 겨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허무주의가 지금 이 시대 정신으로 우리를 휩쓸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돈 있고 권세 있고 먹을 것 다 먹어보고 갈 것 다 가보고 가질 것 마음껏 다 가져봤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의 이유가 거기 없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살을 하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순교가 아니라 자살을 하는 시대입니다. 목사들이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하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물질은 좀 모자라게 사는 지금도 우리가 여기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살기 바쁩니다. 우리 결혼할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아서 각박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각박하지요. 그러나 전체 인생을 보면 사실 이럴 때가 가장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때인 거예요. 모자라야 자꾸 아둥바둥 애쓰고 또 목표도 가지고 그렇게 살지 할 것 다 해보고 다 가져보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땀 흘려야 되는 이때 서로 더 사랑하시고 더 어려운 이 길을 힘내서 걸어가는 가장 행복한 그런 동행의 그런 기쁨을 여러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살다 보면 어떡한다고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결국 잃어버리고 그러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데 죽기는 또 두려우니까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삐져나온 게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도 영적 신비주의가 있고 마약적, 뭐 약물적, 정신적, 초월적 신비주의 별의별 분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데가 많죠. 그러면서 그동안 성경의 절대 진리를 추구하던 믿음에서 이것도 저것도 진리란 없다. 그런 세대가 갑니다. 그게 뭡니까? 뉴에이지 세대 아닙니까? 불가지론이 고개를 들고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떻게 체험하든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뭐가 진리냐 저게 옳다고 뭘 갖고 주장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성애가 옳으냐 아니냐 그 동성애 목자까지 안수를 해주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적 주장은 상대방의 신앙을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친절한 겉모습 같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해해주는 것 같고 네 생각도 옳고 너 생각도 옳고 우리 생각이 옳고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실제로 뭔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딱딱한 것보다 젊은이 더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얘기에 더 인기를 얻고 그런 얘기에 콜깃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까지 침투한 불가지론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주장은 편리한 신앙생활을 지금 자꾸 추구하는 그런 일부 교인들의 욕구를 교묘하게 충족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 기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창조론 때도 한 것처럼 이상한 창조론을 만들어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거짓된 논리와 함께 섞은 이상한 창조론을 만들어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 성경은 신화다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은 대부분 힘든 신앙생활 힘들다는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에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어서 힘든 건데 그런 걸 요구하면 현대에 걸맞지 않은 목회다 아주 무리한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진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복받는 방법, 이 세상과 편리하게 사는 방법 그런 게 습관화돼서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꽉 차면 중세시대 천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지연되고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마술같이 일하는 분이 아니라 마술사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준비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성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이 집안에서만 키워야 되는 이 아이들과 이제 국민학교 초반 될 때까지 그 이후는 보니까 벌써 세상의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벌써 한 초등학교쯤 가면, 그러니까 국민학교 그 3, 4학년 올라가 버리면 벌써 이거 완전히 세상화됩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가르쳐주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가요. 왜요?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80년이 걸렸고 출애굽한 이 세대가 애굽의 노예의식을 떠나서 가나안 주인의식을 갖기까지 이제 살피겠지만 40년의 처절한 말씀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가면서 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순종할 준비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좀 다시 한번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있는가 잘 되돌아보시고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12월 성찬식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